주께 예배로 나선 이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린 예수님의 기대에 살펴보았었습니다. 예수를 끝까지 쫓아와서 말씀 들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의 사명을 맡아 행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기 한계를 넘어 자기의 것을 마땅히 기쁨으로 내놓고 당신과 동역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 이하였지요. 5천명이 내 놓은 것이라곤 오병이어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천국의 복음을 들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내 것 내놓는 것에 인색했습니다. 복음서 자체에서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직접 인용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데요.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인 대부분의 군중들, 그들은 예수님의 이 계대를 바람을 제대로 이루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받고자 하는 욕심이 주려는 은혜를 잊게 한 것이죠. 그 중에 오직 어린아이 한 명만 주님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철없어 보일 수 있었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순수했던 아이, 그 한 아이만 주님께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물질적 이해로는 정말 보잘것 없던 아이의 작은 헌신,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헌신으로 큰 기적을 행하시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터였습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의 기대처럼 주는 것의 은혜를 철저하게 실천하면서도 주의 능력을 나타낸 다른 이야기는 없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며 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면서부터 하반신 쓸 수 없었던 그 장애우의 치유 사건. 여러분, 하지만 본문은 이 병고침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외에도요, 믿는 자가 이웃과 세상에 진정으로 공급해야 할 것,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나 이웃과 함께 주의 영광을 보고자 할 때에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더 이상 그냥 받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도 이웃과 세상에 무엇인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결단, 준비가 본문을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두 사람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지요. 3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성경이 이리 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이지요. 여기 제9시라고 말하는 시간은 지금으로 따지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왜 두 사람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가고 있을까? 사실 이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는데요. 오전 9시와 정오와 오후 3시였습니다. 이는 율법적 규범은 아니었고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만들어진 유대인에게 세워진 전통이요 신앙의 유산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세운 유산이라고 하여서 무작정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이요, 삶에 있으면 정말 좋을 만한 그런 바람직한 영적인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정성 없이 횟수만 채워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내 모든 하루의 삶 중에 주를 향한 영적인 시간을 제일 먼저 구별해 놓는 것 자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것 다 하고 나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자투리 남는 시간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순서와 방법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내 삶에 가장 먼저 정해놓아야 할 것은 영적인 것들이고 그것을 섬길 시간들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정해진 시간에 따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이 신앙적인 습관, 신앙의 유산들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의 그 관습에 따라서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일까요? 학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기보다는 전도하러 예수의 복음과 주님의 이름 전하러 올라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하루 세 번의 기도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때가 정오의 기도 시간대였다라고 합니다. 정오를 지나 오후에도 그래서 많은 이들이 모였을 성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에 좋은 장소와 때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던 길, 그런데 이들 눈에 한 명이 보입니다. 성전 비문 앞 하반신 마비로 앉아만 있던 사람이요. 누가는 이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전달합니다. 어제 구역모임, 이번 주 구역모임을 통해서도 좀 살펴보셨을 텐데요. 누가 이런 정확하고 세세한 기록들로 말씀을 정리했는데 그의 이러한 기록의 자세는 읽는 이로 많은 것들을 참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장치들이 됩니다. 우선 누가는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을 보면 40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사람의 장애는 날 때부터 있었다 그렇게 전하고 있지요. 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다라고 했으니 이 사람 평생토록 얼마나 업신여김 당했을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또 딱히 할 것도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합니까?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됐습니다.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 장애가 있던 이 사람을 돕던 사람들이 있었던 듯 싶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던 이 사람을 그래도 매일같이 업고서 성전 미문에 앉혀준 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2절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두는지라라고 하는 이 표현의 헬라어 원문의 시제와 뜻을 보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계속적인 그 반복의 습관적 동작을 의미하는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장애우를 돕는 수고가 단순히 몇 번 혹은 며칠 정도 하고 말았던 일이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이웃을 돕던 사람들 있었습니다. 또 하나 확인되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럿이 함께 이 일을 그래도 감당한 듯 보입니다. 아마 혼자서 감당했다면 참 어려웠을 일이겠지요. 하지만 여럿이 한 이웃을 함께 도와서 어렵고 힘들며 어떻게 보면 사실 매우 귀찮았을 법한 일인데 그래도 함께 하는 일이 되어서 이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말이 쉽지요. 여러분, 장애우를 그렇게 들쳐매고 이렇게 오고 가는 길 해준다라는 것, 이건 정말 큰 수고입니다. 해보신 분은 아마 알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리지 않습니다. 이들 스스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사실 이 앉은 사람이 나왔을 때 자랑했을 법도 했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그렇게 업고 다닌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이들의 정체에 대해 끝까지 함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과 함께 주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면 수고와 고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수고, 그냥 고생 아닙니다. 겸손한 무명의 수고와 고생이 필요합니다. 주의 일을 보려면 나를 드러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마 이날도 어김없이 이 사람을 주의 성전 미문 앞에 들여다 주던 어떤 사람의 수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수고를 통하여서 이 앉은 사람은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고 병의 치유와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향한 이웃들의 헌신이 만약 일정하지 않았다면 본문의 이 회복의 사건이 과연 정말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이 기적의 그 밑바닥에는 나를 드러내지 않는 헌신자들의 오래된 수고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의 땅 안에 너의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명령과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주의 일을 향해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무명에 이름 없음에 겸손함이 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의 일들이 일어날 때, 주의 긍휼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성취될 때 우린 우리의 자랑하려고 하는 욕구와 유혹들을 반드시 물리치고 감추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유혹과 공격은 매우 빈번하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됐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일어나 뛰며 걷게 되었을 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랐는데요.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들에게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권능을 가진 것을 알고서 이 두 사람을 비범한 사람들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주의 능력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신을 경외하듯이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시선과 그 말을 그렇게 철저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상황을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 자기들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교만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을 기회로 하여서 도리어 오롯이 예수와 복음만 전했더랬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겸손한 수고요. 우리가 주의 일을 보려거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만 높이면 주께서 일해주십니다. 내 부족한 부분에 주의 능력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들이 우리 중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고자 한다면 이름 없이 겸손한 수고의 자세가 우리 중에 겸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처음에 홀로 감당하기는 외롭고 지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보십시다. 베드로와 요한 함께 사역하고 있고요. 이 장애물을 매일 성전에 데려다 줬던 사람도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낮아져서 나 홀로 그렇게 묵묵히 섬기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묵묵한 헌신은요, 비단 주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알 법합니다. 묵묵히 헌신하고 수고하면 주님은 당신의 다른 헌신자들을 감동시키셔서 함께 동역해 해주십니다. 겸손한 무명의 수고를 통해 여러분 주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 기초적인 기본을 마련해 볼 수 있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무명의 헌신자들 수고로 오늘도 같은 곳에 앉은 이 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되어졌던 이 장애우. 그런데 소망 없는 삶은 오늘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나면서 다리 쓰지 못한 고통스럽고 기구한 삶은 오늘도 변함없어 떨었습니다. 더 나아질 것이라곤 더 기대할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람 지나가니 늘 했던 대로 발을 뻗어 무엇인가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무엇인가 얻으면 오늘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발만 뻗었지 그들을 바라볼 용기나 힘은 없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고 그저 발만 뻗어내는 이 사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구걸학원에 있는 이 부분의 원문의 시제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을 계속해서 뻗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시제가 쓰였습니다. 발을 한번 뻗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내밀어보고 있다고 하는 시제가 오늘 보면 3절 그 구걸하늘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걸하는 사람이 발을 계속해서 뻗는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미문 앞 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되어졌는 이 사람의 치유 사건을 볼 때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의 간절함입니다. 물론 그저 팔만 계속 뻗어내는 것뿐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오늘을 살아보려고 또다시 팔을 뻗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작은 몸짓 하나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오늘을 살아내야 할 마지막 힘을 다 짜내 팔을 뻗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간절하게 뻗었던 팔, 그 사람이 제자들 눈에 뜨였던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주의 일을 보고자 할 때 간절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누구를 향하고 무엇을 향해 있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간절하기만 생각하고 바라기만 하면 곤란합니다. 세상도 사람들어 간절함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지중해 작은 섬에 한 조각가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조각에만 몰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 아주 걸작 아름다운 여인의 조각상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조각가가요, 조각상에 갈라테리아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이고 그 조각을 너무도 너무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너무도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조각을 아끼는 것을 보았던 여신 아프로디테가 나타나서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각가의 이름이 피그말리온입니다. 여러분,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심리학 용어 중에 등장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사람이 간절하게 바라면 그 간절함 때문에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학적 용어가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자기 최면과 같은 그러한 간절함, 세상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간절함은 본질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간절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은 누구를 반드시 향하여야 하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간절함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었던 이 사람, 손을 뻗은 것이, 간절하게 뻗은 것이 비단 오늘 본문의 상황만이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 수도 없이 많은 팔들을 간절하게 얻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 간절함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의 능력을 만나고 나니까 그제야 이 사람이 완전한 회복을 얻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팔을 뻗었을 때는 음식을 얻었을 수도, 이전에 팔을 뻗었을 때는 돈을 얻었을 수도 있었지만 치료와 회복과 자유는 없었더랬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간절함이 예수를 향하고 예수의 성령의 능력을 향하였을 때에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그가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것, 그런데 그 방향과 대상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간절하다라고 해서 주님 만나고 경험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를 향한 간절함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자기들을 향해서 손을 뻗은 간절함의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4절에서 그래서 무엇이라 명령합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여, 이 사람에게 우리를 집중해서 보라고 말합니다. 물론 두 사람 개인적인 것에 집중하여서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집중하여서 보라라고 하는 명령인 것이지요. 나면서 하반신 마비된 인생 소망 없던 사람, 이제 집중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바라고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간절함은 도대체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손을 뻗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간절하다 해도요, 그것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내 것에 노력과 간절함이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일 경험하려면, 그의 은혜를 누리려면, 그의 회복을 얻으려면 우리의 간절함은 주님을 향하여야지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지요. 세상의 다른 것과 걱정과 고민들에 내 간절함과 해결의 문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 앞에 나서는 인생들이 주의 은혜를 덧입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은 달라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서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간절하며 주님 우리 가운데에 새 일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간절하게 자신들을 바라보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일평생 소망 없던 밑바닥 같았던 인생, 그에게 베드로는 세상의 물질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세상의 많은 인생들이 세상 물질에 대한 간절함은 갖고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이들은 물질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물질의 것들을 그렇게 부어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 없는 것,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는 비교 안 되는 하늘의 능력이 믿는 자를 통하여서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구를 통해 공급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아래 모든 능력이 공급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신뢰한 자에게 허락된 권능으로 나면서부터 앉았던 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단순한 병고침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 가진 그 권능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삶에 선포하고 행한 것입니다. 믿음에 우리가 주의 일 보려거든 반드시 하나 선포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듣고서도 그 사람의 평가가 끝나버릴 수 있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굳이 예수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명을 붙이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사렛을 매우 천하고 안타까운 동네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출생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도리어 사람들의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던 시대가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세상적인 판단, 생각, 시선보다는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신비를 이 베드로는 분명히 체험한 인생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도 받았더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그는 아주 분명하고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판단, 세상의 말보다 예수 이름의 중요성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주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진정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담대히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 이름을 믿고 신뢰하며 그를 향한 간절함으로 살아가면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그 이름에 가지고 있는 능력,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을 삶의 문제들과 고난들에 담대하게 선포하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를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이것 하지 못합니다. 그깟 이름 하나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닌 신앙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 못 믿으면요,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면 주의 이름 선포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소유했다라는 것이 확실한 인생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모를래야 모를 수 없습니다. 그의 이름을 삶의 구석구석에 선포하며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신뢰합니까? 그 이름의 신비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소망이 있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도 전에는 그랬던 자들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이들도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활의 예수를 만났고 강력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예전에 겁 많던 사람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권능의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정말로 신뢰하면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삶에 선포하고 이렇게 놀라운 변화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주의 일을 보려거든 이름 없는 겸손의 수고 주를 향한 간절함이 우리 중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을 내 삶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하고 분명한 믿음들이 우리 중에 겸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보려거든 주의 기적과 같은 은혜 보려거든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것들이 잘 겸비되어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 보고 경험하며 또한 주의 영광을 주변에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우리 모두의 삶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을 많이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름 없는 자의 수고도 감당케 하시고 주를 향한 간절함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날 살게 하시고 우릴 영원한 소망 꿈꾸게 하신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을 믿고 삶의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또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나도 주의 찬란한 역사 그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